몽학 선생과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가 본 갈라디아 3장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방식은 관점적인 해석으로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관점적인 해석. 관점적인 해석이다 라면은 이제 주보에도 제가 실어드렸지만 네 가지 관점으로 본문을 보는 겁니다. 나, 내 관점으로, 자신, 나나 뭐 우리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타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관점일까요? 수은아, 무슨 관점일까요? 우리 수은 형제는 무슨 관점이라 생각하나요? 아이, 질문도 잘 못 들었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의 관점으로. 그래서 나, 자신, 타인, 하나님, 사탄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의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 우리는 시작! 네.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았다면, 율법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믿음의 어떤 필요성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으로부터 나아가려고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이제 진정한 율법의 이제 종결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서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몇 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 절? 오늘 우리 읽은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 중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잘 앉았어요. 자, 이 본문이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이 내용이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자, 우리 청년부가 좀 주도적이 돼서 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몇 절?
23절.
맞았어요. 23절. 딱 맞췄어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이전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였어요. 누가 매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매이게 하셨어요.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갇혔어요? 율법에 갇혔습니다. 매였어요? 갇혔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 지인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실갱이일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실갱이는 안 가려고 해요. 그냥 늘어지고 싶어요. 그럼 그걸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지인아 일어나자.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 또 저희 가서 또 누워버립니다. 또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실갱이가 벌어져요. 그리고 유치원을 데리고 갑니다. 안 내리려고 해요. 안 내려.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냅니다.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집어넣습니다. 자, 그는 우리 지인이는 매인 겁니까? 매이지 않은 겁니까? 매인 거예요. 갇혀인 겁니까? 갇혀있지 않는 겁니까? 그것도 갇힌 거죠. 가둬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윤태심 사님이 몸이 아파서 이제 우리 희찬이, 유찬이를 이제 학교로 보내주는데 유찬이는 잘 가요. 유찬이는 정문까지 딱, 이게 정문 앞에 딱 내려지면 유찬이 혼자 쓱 올라가요. 잘 올라가요. 희찬이는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집 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문을 탁 잠궈요. 딱 가둬둬버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글을 가둬두는 것, 학교에 글을 가둬두는 것,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지인이를 유치원에 가둬두고 유치원에 메이고 그런 것은 왜 이상한 게 아닌가요?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학대받아요? 그곳에서 고통받습니까? 그곳에서 뭘 할까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또 좋아해요.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어땠냐면 아, 너무 재밌었대요. 오늘 뭐 누구랑 놀았고 가보면 탁자에 둘러앉아서 뭐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러나 아침마다 가기 싫어하는 참 이상한 일이죠.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가면 그렇게 의미 있는데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맵니다. 글을 가둡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그가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유찬이 정도 되니까 그 의미를 딱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유찬 학교 가자. 부닥닥닥닥닥 준비하는 거예요. 자 유찬아 여기서 내릴 때까지 이제 너가 걸어가. 그 3일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오르막이 있는데 자기가 씩씩하게 싹 올라가는 겁니다. 그에게 자신이 내가 왜 일을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교회 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오는 게. 오면 잘하는데. 오면 말씀도 잘 듣고 오면 찬양도 잘하고 오늘 청년부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예쁜가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청년들이. 네. 하면 잘하지만 그러나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메어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지금은 힘들어하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의미를 자기가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갇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었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의 때까지. 이 믿음의 때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해야 하니까 하는 그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해인데 이걸 좀 바꿔봅니다. 율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율법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으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의인이 나온 다음에는 스스로의 영향력을 상실한다.
율법은 믿음이 온 다음에는 스스로의 영향력을 상실해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 몽학선생의 뜻이 뭔지 아세요? 먼저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몽학선생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몽학선생. 우리 호원이는 뭔 것 같아요? 몽학선생 뜻이. 잘 몰라요. 네. 또 그냥 이게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수은이는 잘 모르겠죠? 네. 태우기도 잘 모르겠죠. 아, 근데 내가 아까 우리 수진이한테 참 좋은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나한테 단어 외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아주 궁금해서. 단어 외우는 정말 좋은 방법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래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걸 딱 질문을 받았을 때 몰라요. 그러면 그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몰라요 하는 게 아주 잊혀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 이제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의 외적인 교육, 예의, 식탁예절, 행동거지 이런 거를 맡은 대개 노예 상태에 있던 남자를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양반들 자제를 서당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 종을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또 헬라시대에서는 집안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가 자녀를 가르쳐요? 노예가 자녀를 가르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의가 뭐고 식탁예절이 뭐고 행동거지가 뭐고 이거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들도 또 몽학선생들이에요. 왕의 자녀, 나중에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의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자녀들을 능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위치를.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이 율법이 그 위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는 누가 줬겠습니까? 주인이 주는 거죠.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얘를 좀 때려서라도, 우리 얘를 좀 혼내서라도 우리 얘에게, 우리 아이에게 예의범절을, 혹은 또 서당까지 가는 길을, 혹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몇 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몇 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25절. 25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또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 24절 맞았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우리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 율법이 우리를 서당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학문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그 규례, 그 규범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까? 언제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이제는 자의가 아니라, 아니,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내가 규칙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그러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율법은 우리를 밀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밀어지다가 마침내 율법이 종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몇 절일까요? 율법이 종결되는 때. 그건 25절이 되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때 이제 몽학선생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다음에. 그래서 자의로 이것을 내가 해야 될 때는 더 이상 가둬두거나 메어두거나 해야만 하는 그런 규칙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규칙을 넘었으니까요. 그 규칙을 완성하니까요. 희찬이랑 유찬이의 차이예요. 희찬이는 유치원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지인이도 유치원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끌고 안아서, 때로는 여기서 저기까지 유치원 가는 길이 자기가 귀찮으니까 안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안아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찬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온 상태인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정말 내가 내 발로 걸어오기까지, 하나님을 정말 내 의지로 찾고 부르짖기까지 율법은 우리들을 밉니다.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혹은 우리들을 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율법이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 의미를 찾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이 유치원 하고 싶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아침에 눈을 뜨면 유치원 가야지, 후닥닥닥 옷을 입고 가방 탁 둘러매고 저 유치원 빨리 보내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유치원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뽀로로만큼 재미있겠어요? 유치원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달려라 하니만큼 재미있겠어요? 지금 당장 달려라 하니가 좋고 지금 당장 뽀로로가 좋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자는 게 좋고 지금 당장 쉬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오게 합니다. 또 때로는 그래서 오지 않으면 또 면박도 줍니다. 또 격려도 합니다. 권면도 합니다. 스스로 올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몽학선생이 돼서 인도하는 것이, 몽학선생의 입장으로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가 몽학선생의 입장을 갖게 되었다는 건 불편한 일일 거야. 나 몽학선생 안 할래. 아, 애 깨우는 거 너무 싫어.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애 데리고 가는 거 너무 싫어. 아,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게 하고 싶어. 몽학선생의 역할을 맡는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몽학선생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왕의 자녀가 되고 그가 주인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주인이 되도록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한되었으나 그러나 강력하나 그러나 때로는 제한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이 씨름 속에 우리가 이런 씨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안 갈 것인가 혹은 또 그 속에서 당기고 씨름하고 서당에 갈까 말까를 씨름하고 유치원에 갈까 말까를 씨름하고 교회에 갈까 말까를 씨름하고 율법과 그 다음에 성도 몽학선생과 그 제자들 자녀들 사이의 이 씨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싸움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몽학선생과 그 자녀와의 씨름에서 누가 이기기를 원하실까요? 몽학선생이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이기기를 원하실까요? 율법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에만 비로소 믿음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만 비로소 학문을 알게 되고 예의를 알게 되고 필요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들 편을 자기 자녀들의 편을 들어서 유치원도 안 가고 서당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요셉에 있는 삶 속에서 그는 무엇과 씨름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원했던 건 뭘까요? 노예 상태에서.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셉이 노예 상태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네? 요셉은 풀려나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은 틈만 나면 어쩌면 이 보디발의 이 종으로 언제쯤 끝이 날까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이게 끝나요? 아니 그거는 다 나중이고 보디발의 노예의 시기는 언제 끝납니까? 뭐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에서 뭐가 될 때까지? 감옥에 갇힐 때까지.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죄수로 거기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길 가야 떡 맡은 신하와 그 다음에 술 맡은 신하,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갇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 속에 우리가 이기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이 상황에서 혹시 풀려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어려운 삶에서 이 고해와 같은 상황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더 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섬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한 기업체를 맡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더 많은 고통을 의미해요. 더 많은 괴로움을 의미해요. 사장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남들보다 더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승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남들보다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만은 생각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이루실 것이 있구나라는 걸 볼 때 우리가 빨리 도망가고 빨리 끝나고 빨리 자유롭게 되고 빨리 편해지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자랐으나 그는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이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원했던 건? 네? 그냥 양치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건 양치고 있는 거예요. 양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양만 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야죠. 하나님이 이기는 게 좋은 거예요. 모세가 양만 치는 게 그가 원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아, 내가 양을 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그 고통은 괴롭지만 그 괴로움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지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랐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돼. 이걸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비로소 뭐가 됩니다. 뭐가 될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녀예요. 이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브스 코리아라는 이 매체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2세, 재벌 2세들 50명에게 물었습니다. 차세대 경영자로. 부모님의 이 기업을 맡아서 사는 걸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물어봤어요.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매일 시험을 보는 느낌이다. 아버지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판단하며 기업가로서의 자질을 평가한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실수하면 후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재벌이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외롭고 고독하다. 초등학교 시절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는 아버지를 붙잡고 놀아달라고 때를 쓰곤 했다. 하지만 철이 드니 혼자 고생하신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 부모님들은 아주 고생에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불철주야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갈 때 이제 정말 차세대 지도자로 차세대의 이 세들로 후계자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에요. 경영인은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까지 책임져야 한다. 진검승부를 하는 각오로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각오는 얼마나 투철합니까? 그들의 각오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듭니까? 자, 재벌 2세 하기 싫으세요? 이런 재벌 2세 만약에 여러분의 기회가 지어진다면 재벌 2세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재벌 2세 하기 싫은 사람 용감하게 손 드는데 그들은 한 달 용돈이 300만 원이고 그들은 매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들은 또 많은 유여의 여유와 그 다음에 그런 풍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짜로 주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재벌 2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도 우리의 것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유로움도 하나님의 그 화평도 하나님의 그 기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부모님은 재벌 회장이지만 나는 늘 배를 굽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를 고민하는 그런 연약한 자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차세대 지도자도 이런 고민 속에서 그들이 후계자가 되어가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점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관점은 사탄의 관점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은 앞을 보고 시작.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하여튼 이걸 못 상속하게 이게 하여튼 끝나게 그게 그냥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여러분이 받은 축복도 여러분이 받은 지혜도 여러분이 받은 재능도 다 무의미해지게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이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유혹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몇 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상속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그게 무의미하게 생각되고 그 나라보단 세상 나라가 더 좋아 그 나라보단 너 나라가 좋아 너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 네가 양떼 치는 게 제일 좋고 네가 그냥 노예 생활 끝내고 그냥 자유한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 라고 말하게 하면서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을 깨트릴 수 있는 한 구절을 찾아보세요. 29절 맞았어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난 유업을 이을 자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모종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이 유업을 잊지 못하게 사단은 이것저것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업을 무시하도록 신경 안 쓰도록 그때 우리가 깨트려야 되겠어요. 나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나는 그 주님의 생명의 유업.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의 유업. 나는 그 주님의 전도의 유업. 그 사역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걸 깨달을 때 사단의 모든 계계가 다 깨지고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고 들어와서 그 유혹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한다.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혹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평안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평안이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돈이 이 세상에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로 이끌어주시고 그러한 일터로 이끌어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사탄에게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유업을 이을 자임을 깨닫고 유업을 이으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의 작은 즐거움에 이 세상의 작은 편안에 또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업을 생각하며 오늘도 몽학선생의 밑에서 잘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해 주옵소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놀라운 결실이 더욱 맺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지한잔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한번 같이 부르고